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 하루 종일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밤에 내려온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런 거 안 해봤죠. 오랜만에 우리 1년에 한 3번 해요. 그렇죠? 내려온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예배는 내가 명상하고 돌아볼 때가 있고요. 내가 믿음으로 좀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태도가 좀 다를 때가 필요해요. 저는 매번 이런 예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쵸? 오늘은 결정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를 받기로 마음에 좀 정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기로 마음에 좀 정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풍경들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로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지만, 좀 돌아보셨다면, 아, 그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내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좀 결정의 시간들로 오늘 밤에 우리는 거의 안 하는 통성기도의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예배 드리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새벽까지 하지 않아요. 그쵸? 통성기도 오래 하면요. 은혜 떨어집니다. 괜히 목 아프고 힘들어요. 그쵸? 짧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와 기도 가운데 낮에 묵상됐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즘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을 좀 결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을 딱 읽어서 아,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 생각이 나시면 제 설교를 오랫동안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유명한 설교입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그렇죠? 제가 한 설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파퓰러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성 설교 본문이었다. 예, 겁니다. 그쵸?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새로운 관점을 좀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바울을 회상하고 묵상해봅시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쵸?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명설교를 했어요. 정말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요, 반응이 열렬했어요. 선악간에 열려있어요. 설교를 하면 한쪽에서 막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반발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은 이구도에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내가 영향력을 보이는데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반발하는 세력이 바울도 핍박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도가 어때요? 주파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데, 그쵸? 너무 은혜로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쵸? 근데 아테네에서는, 아테네가 어딥니까? 그 당시 로마는 정치행정적인 수도지만요, 아테네는 지적인 수도예요. 그쵸? 철학의 수도예요. 사실 로마라는 제국의 실제적인 지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테네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속적 사고방식의 심장부, 로마적 가치의 핵심, 그 핵심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그 석학들이 모여있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바울이 거기 가서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죠.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저가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비웃는 사람. 두 번째, 아, 유일신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요즘에 아테네에서 들어보기 힘든 유일신교회에서 하는 새로운 뷰구나. 한번 좀 자세히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쵸? 그리고 정말 손해를 뽑게 몇 명? 쫓아와서 세례받은 사람. 그쵸? 여러분, 이 소수가 가치 있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역하면 어땠어요? 회중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대중이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짧게 안 되면 들어간 지 몇 주 만에 교회 세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이제까지 이런 주파수였다면요, 여긴 핍박도 없어. 다른 데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와, 여기서는 나를 죽이려고 안 해요. 때리려고도 안 하고요.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 저런 식의 견해? 하고 끝납니다. 바울이 받았던 심적인 타격. 바울이 그 다음으로 온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야? 이제까지 바울의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요? 고린도는 그 당시 3대 도시였어요.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안 되는데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서 되겠어요? 사람이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굉장히 성적,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냥, 아, 이렇게 남자분 두 분이 굉장히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걸어가시는 거 보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쵸? 우리는 어디에 더 반응해요? 문화에 더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쵸? 철학은 무슨 옷을 입어요? 문화의 옷을 입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고린도는? 그 그리스 철학의 종교화, 그리스 철학의 문화화가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진 도시예요. 신을 위한 축제, 그 축제를 향한 그 축제에 이루어지는 많은 춤, 그리고 어떤 섹슈얼한 것들, 그리고 어떤 엔터테인적인 것들,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품들, 이것들이 너무 화려한 도시예요. 그게 이 도시의 주류예요. 이 도시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 안 됐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이죠? 일정한 소극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하죠? 천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어떤 철학적인 일들을 할지라도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시켰어요. 바울도 그것들을 했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바울은 어떤 측면에 더 집중해야 되냐 보냐면,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근데 이 권면이 무슨 뜻인지는 그 아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5절을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그 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바울이 그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말씀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쵸? 바리새주로 타고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강론했겠어요? 봐라!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오는 그 이 어린 양이, 그 우리의 죄를 사과하는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이 가운데 어떤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단지 율법적인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어떤 메시아적 대망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소극적이죠. 그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 사람들이 듣기 편할 정도로 하고 멈춥니다. 바울 원래 성격 장난 아닌데, 그 열같은 사람, 자기 종교적 가치에 안 맞기 때문에 막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 종교적 가치가 맞다고 깨달아졌을 때부터는 정말 세상에 사람이 날 죽이건 말건 돌이 날라와도 개의치 않고, 나를 태장을 쳐도 개의치 않고, 나를 어떻게 해도 개의치 않으면서 저돌적으로 그렇게 신앙사를 해나갔던 그 바울이. 여러분, 사람은요, 심각한 핍박을 견디는 것보다 무료한 일상을 견디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나를 심각하게 적대하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그닥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이 많고 업무가 힘들고 나를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가치 있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내 이게 초라해. 그러다가 바울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중간 부분에 대한 변화의 계기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변화가 되죠. 그렇죠? 신라와 디모데 갔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신라와 디모데 갔더니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 신라 디모데 보기에 약간, 신라 디모데가 와서 좀 놀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권면하고 다니시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권면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역자들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불이 다시 일어났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저 말씀에 사로잡혔다.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어떤 용기가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두려워했던 일이 나오죠. 어떤 일? 왜 이제까지 밝히 전하지 못했어요? 전해봐야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대할까봐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적대했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쫓겨나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해보려고 딱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확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방인들보다는 회당에 있는, 그래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는 저돌적으로 못하고 살살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확 했어요. 그랬더니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딱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이 어떻겠어요? 사실 A 코스가 해봤는데 안 돼서 B 코스로 가서 한 건데 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A 코스를 처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안 되겠다. 내가 A 코스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자신감이 넘칠까요? 괜찮아. 사람이 스키를 처음 타는 애가 뭣도 모르고 고급자 올라갔다가 굴러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아, 초급자 하나 타야겠다고 초급자 갔는데 또 굴러내려왔어. 또 얘가 뭐라 그래? 아, 초급자가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고급자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애초부터 처음에 왜 여기로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었겠어요? 본문에 적혀있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인생이 우리 인생이랑 되게 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자 빼고 우리 입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는 사실 대학 다닐 때까지 해도 우리가 꽤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을 만큼 평가받을 만한 대학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전 대학 가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왜? 나랑 공부 비슷하게 하는 애들한테 갔잖아. 그럼 그 사이에서 내가 똑똑했겠지, 나름. 좀 열심히 하면. 그쵸? 우리가 대학 가고, 그리고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리더하고, 조장하고, 내가 뭐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대안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때 했을 때 뭐가 됐단 말이에요, 막. 낙도성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뭐 프로젝트에서 해외로 갔더니 그 일도 잘 되고 뭔가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도 보고 내가 학교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처리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뭔가 도우시고 뭔가 이렇게 일이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뭔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이 풀려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연하게. 근데 딱 나가봤더니 어때요? 나가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대학에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선 일하시는데 아, 세상에선 일을 안 하시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소아시아에선 일하셨는데 아테네는 못 들어가시네. 소아시아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됐었는데 나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었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아, 너 그런 애구나. 아, 너 같으면 불이 많이 봤어. 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야.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좀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현실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도 요 정도 바운드리 안에서는 그래도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바운드리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의 직장에서는 요 정도의 인맥에서는 요 정도의 포지션에서는 그래 요만큼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어때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바울은 가장 많은 시간을 천막 만드는 거에 있었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더니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원하던 삶, 내가 도전하던 인생, 내 비전 이런 거와 상관없는 거에 대부분의 내 시간을 소모하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가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내가 손을 안 놓고 있어.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신앙사정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고 그래 내가 그래도 그 비전을 읽고 기도하고 있고 건면하는 정도. 그렇죠? 최소한의. 근데 그거 안 놓는 것 같고는 내가 이 정도로 갖고는 내 인생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안 놓는 정도. 왜? 그냥 놓고 천막만 만들고 살면은 나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냥 놓고 별다른 인정도 받지 못한 직장에서 그거 시키는 일 그냥 겨우겨우 하면서 살면은 난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 그냥 그게 싫으니까 뭐 하나를 하는 거죠. 그쵸? 주말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권면하고 아 그래도 넌 관점이 탁월하다. 이 소리 한마디에 나름 만족하고 그래도 메시아적 사고방식의 전향적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성경의 견해의 일부를 내가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심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가치부여, 의미부여. 내가 그 영어를 하고 있잖아. 발음이 나아지고 있잖아. 내가 신앙서적 경건서적을 보잖아. 내가 그쪽의 정보를 그냥 놓지 않고 그래도 수집하고 있잖아. 라는 정도. 근데 어느 날 촉이 오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10년, 20년 가도. 심지어 20년 가도 이 상태겠구나. 내가 마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지. 사실 이 상태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 도전해야겠다. 하고 딱 도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밖으로 자기가 깬 거죠. 딱 도전했더니 남들이 예상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나는 딱 도전한 뭔가 그 회당에서 밝히 증거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가 딱 도전했더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딱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 거지. 이렇게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실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착각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울의 삶이 되게 깔끔했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바울의 삶. 그렇죠.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되게 깔끔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바울아 일어났느냐, 오른쪽으로 가서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라. 예, 주님. 하고 딱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쫙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쫙 변화되면 저 반대쪽에서 반대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 돌을 던져요. 그럼 돌을 하나님께서 따다닥 막아주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권세가 하고 바울을 떠나가고, 그럼 난 또 교회를 지으러 간다 하고 다음 도시를 가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마치 그런 그리스 로마에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어떤 범상치 않은 특별한 삶을 살았을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는 완전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보려 하다가 잘 안되고, 잘 안돼서 다시 시도해서 잘 되죠. 잘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는 옛날 부분이지만 그렇게 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제는 아시아로 가려고 막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내가 이제까지 한건 완전 삭제했던 거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래. 이거 하던 거 나는 나름대로 이걸 하겠다고 내가 시험 준비를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했는데 내 이 직장에서 3년을 투자하고 4년을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거 다 털고 또 저쪽으로 가고. 내가 겨우겨우 세워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겨우겨우 세워놨어요. 2년 3년 고생해서. 그리고 다른 데 갔더니 내 반대파 애들이 쏙 들어와가지고는 걔들한테 다른 생각을 막 전해서 나 때문에 변화된 애들이 내 욕하고 다니고 있고 뒤통수에다가. 한두 번 그랬습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욕했던 거, 바울을 비난하고, 아, 우리가 바울한테 잘못 배운 거 아닐까? 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적대자들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냐 추종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해받아서 바빠 죽겠는데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해명하느라 또 시간 다 쓰고. 내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교회가 4~5개는 세워졌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베드로가 아 그래 네가 문제가 없는 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머리를 깎는 게 어떠냐고 또 사람들한테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정결을 증명하고 전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막 뭣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와중에 또 잡혔네? 그래가지고 또 로마까지 또 수갑 차고 가. 바울이요, 쫙 이렇게 잘 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상을 가져요. 바울의 인생이 되게 신화적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일상이 되게 위인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나 이런 초라한 일상과는 다른 일상을 갖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요? 바울과 나의 차이는 초라한 일상을 가졌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이 초라한 일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일상을 괜찮은 인생으로 만드는 계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우리 차이는 뭔 줄 알아요? 우리는요, 바울과 우리는요, 인생을, 바울과 나는 일상을 보면 비슷해요. 그쵸? 바울과 나는 일상을 보면 미니멀하게 가까이서 보면 비슷해요. 그쵸? 바울을 가까이서 봤죠? 우리를 가까이서 봤죠? 어떻죠? 바울과 나는 가까이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일상은 비슷한데 인생이 달라요. 그쵸? 가까이서 보면 비슷한데 멀리서 보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초라한 일상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반전 계기가 있었던 거고, 우리는 초라한 일상을 그대로 초라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가까이서 봤을 때 내 인생이나 멀리서 봤을 때 내 인생이나 비슷해요. 그쵸? 비슷해요. 하, 얘 때문에 안 됐고 쟤 때문에 안 됐고 여기서 그렇게 됐고 그때 무슨 일 없었어야 됐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하, 비슷해요. 오늘 얘기한 거나 1년 얘기한 거나 5년 얘기한 거나 패턴이 같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패턴은 그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바울이 1년이 그랬던 적 있습니까? 바울이 5년이 그랬던 적 있나요? 바울이 일생이 그런가요? 아니죠? 바울이 일생은 우리가 말하는 신화적인 일생이 맞아요. 그쵸? 아테네에서 한번 까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사고방식의 스트림을 바꾼 건 바울이에요. 그쵸? 결국 몇 년 뒤에, 몇백 년 뒤지만 결국 바울이 세워놨던 사고의 근간, 기독교적 사고의 근간이 로마 제국의 사고의 근간으로 바뀝니다. 그쵸? 아테네는 어떻게 되죠? 그 바울이 무시했던 사람? 여러분, 아테네에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요, 동화책 속으로 찍어집니다. 그쵸? 그때는 진짜 제우스, 그때는 진짜 무슨 아테네, 그때는 진짜 무슨 아프로디테 막 이랬지만 그것들 다 바울, 그 바울의 기독교적 가치관 이후에 동화책 속으로 찍어져요. 고린도 도시는요, 이 위대했던, 이 대단해 보이던 도시, 자기가 범인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도시, 어떻죠? 교회가 멀쩡하게 세워졌어. 바울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달라요. 바울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차이는 뭐예요? 일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계기의 차이죠. 일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계기의 차이예요. 봅시다.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봅시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죠? 오늘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은 말, 야, 나 이방인한테 갈래. 한 다음에 쫄아있었어요.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의 다른 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에, 그쵸?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도전하는 이 도전이 성취될 거야. 이 백성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교회가 세워질 거야.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에게 기대함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전체죠? 이 잘못된 사고방, 그 전에 잘못된 사고방이라고 했던 바울에게, 지금 네가 네 입장을, 지금 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치시죠. 우리가 3주 동안 이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나태해졌을 때, 안일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혼란스러워, 여러 사람이 교만해진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바울은 지금,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이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광야에서 2년 딱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 다음에 제자훈련 끝나니까 위대한 인격이 되어서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딱딱딱딱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시점이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그 기대하심과 그 가르치심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성경에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바울보다 성경에서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집에서 따로 공부 안 하잖아요. 그쵸? 저는 평생에도 바울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만큼 바울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그걸 다 알고도요. 여러분들 바울보다 더 은사와 기적을 많이 맛보겠습니까? 바울이 이 지적인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린 적 있거든요. 저는 바울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전 죽은 사람 보는 거 무서워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 기적도 체험했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왔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했던 간에, 투데이의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 같은 초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정신은 주님께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 장면에서 보여주지 않나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겁먹으면 겁먹지 마. 내가 뒤에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나는 너를 정말 기대한다.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다시 해봐. 배워봐. 바울에겐 누가 있어요? 바울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닌가요? 아버지의 모습이죠.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걸어가고 기어가고 뛰어가고 할 때 넘어질지도 몰라요. 흔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넘어지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위에가 다가오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리고, 아, 넌 그냥 그렇구나. 이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다 천재예요. 팔불출, 아들 자랑을 지나치게 한다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느냐, 꺼내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이 아이는 특별하고, 내가 보기엔 이 아이는 의미있고, 내 이 아이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함께 있어주고 기대만 하는 거면 아버지가 아니죠. 팬이죠. 팬. 예? 그건 팬이에요. 동방신기 팬. 슈퍼주니어 팬. 카라 팬. 함께 해줘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세요? 더 나아질수록 가르치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바울적인 삶과 바울적이지 않은 삶의 차이는 뭐냐면 그 인생에 아버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왜 그런 실패를 하게 했어요? 아테네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은 여기까지 사역을 잘했어요. 그렇죠? 지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스펙트럼을 넓히세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하냐, 아테네에서 깨진 다음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울은 80점짜리 목회자였어요. 잘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목회했습니다. 근데요, 그것만으로 해서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안 되는 걸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것만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에서 하층민 정도로 하게 하십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고린도의 지성인들이 당연히 이걸 거부하겠지. 바로 예상이 맞았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는 고린도와 바울이 봤던 고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린도의 하층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층민 전도를 하려면요, 이렇게 썰을 풀어서는 안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뭘 나타내기 시작해요? 바울이 권위와 권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바울은 그런 위에 사용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수많은 기적과 은사와 치유와 그리고 영권으로 일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미약했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벌써 너를 봤네. 미약하였고 작았고 약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고 논리도 하는 거고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무지해서 알아들을 귀가 없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이중에 사로잡혀서 들을 생각을 하잖아. 그 사이에서 바울이 하나님 그래도 귀가 없는 이들이 겸손하게 나오니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소서 할 때 바울 사에게 새 장면이 열려요. 이건 바울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또 하나의 레벨이 업그레이드된 목회자로 거듭납니다. 고린도에 사역할 때와 고린도를 떠날 때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의 사역이 전성기 에베소인데 거기서는 정말 균형 있는 사역, 말씀 사역과 권능 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깨려고, 혹은 바울 아테네에선 안 먹혀서 일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신뢰하고 깨닫기를 나아가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이한이를 바닷가에 데려갔어요. 이한이는 바닷가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 이한이는 무서운 건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바닷가에 데려고 들어가려고 발이라도 좀 담그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이번엔 발 담궜습니다. 아, 저한테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바닷가에 풍덩풍덩 들어가니까. 이 아이는요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긴장되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약간 폭력성이 들어가는 만화 같은 것도 절대 안 보입니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장화 신은 고양이를 보여줬나봐요. 아침 내내 투덜거립니다. 아빠, 그 영화 전혀 교육적이지 않아. 왜 학교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계속 투덜거려요. 오늘은 장화 신은 고양이 틀어주는 날. 엄청 답답해하면서 합니다. 차라리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싫어할 것 같은 거. 누구의 무슨 과학교실 이런 거 훨씬 좋아요. EBS에서 하는 그 이상한 아저씨가 털모구자 같은 거 쓰고 나와서 과학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럼요? 저는 그럼 얘 성향은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럴 순 없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고 혼냅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왜요? 둘 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 날 좀 내버려 둬.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얘가 크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그냥 말씀 사역자로 남아있게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얘를 그냥 뭐 얘는 왜 이래? 하고 비난해요? 너네 말씀 사역밖에 안 해라고 혼내요? 아니 그럴 생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얘가 껍질을 깨고 한 단계 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사이를 찾으십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랑 다른 점. 다른 점이 먼저 좀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바울이랑 다른 점은 뭔 줄 알아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뷰로 현재를 봤죠. 그렇죠?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뷰로 현재를 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울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바울 같지 않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환상으로 지금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다 전할 것 같죠? 그쵸? 근데 바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전하자,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 그럴 거면 아테네에서 일을 좀 하시죠. 아, 그렇게 힘세신 분이, 아, 내가 아테네에서 일하는 거 빨리 봤는데, 지금 나랑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래요.
아테네에서 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 성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었나 봐요? 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하나님, 제가 전해서 지금 이 사당이 난 겁니다. 못 보셨습니까? 회당에서 전했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아, 그럴 거면 좀 어제 일하시지. 그제도 일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일하지 않으셨으면서, 내일 일하실 게, 일하신다네, 나한테?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환상 중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 그렇게 분명히 응답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요? 아, 그거 아닌데. 왜? 내가 살아봤더니. 이건 하나님도 못 이겨요. 경험으로 배운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아테네에서 왜 일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방금 전에 회당에서 깨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는 사람. 경험에서 배운 사람.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경험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상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전 고아원 굉장히 오랜 시간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특징은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해주는 얘기, 방문교사가 해주는 얘기, 원장님이 해주는 얘기, 상담 교사가 해주는 얘기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왜요? 권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친다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로 배웁니까? 경험으로 배웁니다. 17살짜리 아이들이 노인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내가 고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가지만 내가 진짜 아르바이트하고 바닥에서 굴러보고 뒷골목 생활해보고 했더니 세상이 이렇더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고아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으로 배우고 그 경험이 굉장히 큰 깨달음과 가치와 기준인 거죠. 그 경험을 해석하는 기준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뷰 이상의 다른 뷰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경험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얼마나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얼마나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싫어하는 것. 오늘 제목이 저거라고 했더니 지수가 쓰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존하는 것. 싫어요. 우리는 독립적인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아, 그러면 난 좀 싫어요. 하나님이랑 파트너십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5대5 하나님께서 투자하고 내가 또 투자하면 그럼 뭐 배분도 5대5 하나님이니까 6대4 브랜드님을 갖고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파트너십인 줄 알아요. 의존한다고 하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무조건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품 있는 사람이면 가치관, 신념, 비전.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을 퀄리티 있게 만들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면 자기 능력,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의 역량을 의지합니다. 천박한 사람이면 자기의 돈, 자기의 인맥, 자기의 권모 술수를 의지하죠. 난 여기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나는 자연인 나로서 하나님과 자연과 세상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그 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경쟁하죠. 아, 난 저런 천박한 걸 의지하지 않아. 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쟤는 부모를 의지하네? 쟤는 돈을 의지하네? 아니야. 난 내 능력을 의지해. 야, 무슨 능력을 의지하냐? 사람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런 고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립적입니다. 세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에요. 근데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에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의지하고, 나 혼자 빌빌거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징징징징 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다 떠넘긴 다음에 나는 그냥 뒤로 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 감떨어지길 기다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준 건 딱 하나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다음부터 나가서 전하는 건 바울이에요. 용기를 낸 건 바울이에요.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이에요. 세상을 바꾼 건 바울입니다. 뭐에 상관없이 세상이 그에게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왜? 그는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한 가지를 의존해서 다른 거에 독립적인 거. 꿈이 있기 때문에 가난도 두렵지 않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잘나지 않아도 좋다. 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 그 능력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비전과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틀린 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틸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에 의존하셔야 된다. 진리에 의존하십시오. 가치관, 신념, 능력, 소유 있다는 거 말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에 내 인생을 의존해야 된다면 진리에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진리에 의존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내가 겪어온 것으로, 고아처럼 내가 겪어온 것으로 인생과 내 의미와 하나님을 이미 다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냉정하다.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고하시고 맨몸으로 서울에 초등학교 때 기차에 매달려서 올라오셔서 그 다음부터 장신 일하셔서 서울에서 수돗물 먹으면서 사시다가 취업해서 일해서 사업을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는 꽤 돈을 많이 모으셨죠. 하지만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가장 예민했을 수 있는, 그렇죠? 어린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13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주공아파트 구조도 똑같아요. 아, 전에 살았던 걸 구조도 똑같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저는요, 아버지가 트럭을 처음 사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가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리면요, 트럭을 불러다가 용달을 붙여야 돼요. 그럼 돈이 마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달을 사고 싶은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용달을 차를 사셨어요. 이제 가게가 좀 커진 거죠. 그리고요, 그 용달을 처음 산 날 이 앞에 세 사람 앉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랑 형이랑 저랑 타고요,
그때 개나리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개나리 아파트 6동을 계속 뱅글뱅글했어요. 아버지 운전 연습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가려면 테헤란로라는 굉장히 넓은 길을 지나가야지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파트 하시고 저희 둘이 담요를 쓰고 뒤에 짐칸을 탔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시골에서 나는 거잖아요. 뒤에 타다 와 가는 거. 경찰에 걸릴까봐. 담요 같은 거에 딱 덮고 쭈그리고 타가지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강남이 재개발되면서 강북에서 돈 있는 분들이 쫙 넘어올 때였어요. 그쵸? 그럼 학교에 가면 딱 두 부류였습니다. 여기가 논밭일 때부터 살았던 돈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강남이 재개발돼서 좋은 아파트가 된 다음에 넘어온 사람들. 그쵸? 그럼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저쪽은 50평형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는 13평형대였어요. 그 당시 58평이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제일 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나리 아파트랑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제일 컸어요. 같은 반이에요. 내가 싸운 도시랑 내가 갖고 있는 돈, 우리 집안, 얘가 하고 있는 얘기. 그 당시에 내 짝이 뭐 국립극장에서 보는 오페라를 보고 오고 초등학생인데. 뭐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도 가게 아니고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게에서 하는 장사꾼이고 저 사람은 회사의 사장님이고 물론 가부형 옆집 빵집 사장님이 우리 아빠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다. 장사하시는 분 말이야. 처음엔 그렇게 좋았던 트럭이요. 어느 정도 되게 불편합니다. 아, 우리도 승용차 있었으면 좋겠다. 트럭 말이야.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어? 우리 아버지는 왜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지? 내 환경에서 이런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환경을 먼저 보고 환경을 통해서 뭔가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이 환경이 이럴 텐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순서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내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그럴듯한 직업, 조금 더 좋은 집을 주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전 지금도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침에 이렇게 딱 깨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제가 눈에 떴을 때 첫 장면 아버지가 웃고 계신 거예요. 날 깨우면서. 저는 그게 제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저희 아버지는 저랑 신앙적 가치관도 되게 달라요. 내가 어떤 문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이 잘 통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두 가지 항상 하셨던 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버님 저한테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일정 기간은 경제로 서포트해 주신 적도 있었지만 근데요 경제로 서포트해 주신 기간보다 저를 지키는 아버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지? 아버지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순서가 나를 아침마다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길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의 길을 기준을 세우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 이로 시작하면 내가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저런 것 갖고 비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저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의 순서로 가는 거죠. 순서가 달라져.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시험에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에 들어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들리고 진짜 3일 만에 술 먹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럴 때 그때도 마찬가지. 잠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잠든 척했지만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고 집 사주고 여러분 환경에 개입해서 병가의 환경에 어려운 일 한번 안 일어나도록 쫙 탄탄대로 깔아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란 건요,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근데 하나님에게도 같은 패턴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고 이런데 난 이런 인생에 안 좋은 일을 겪어왔고 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난 이런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내 진로를 좀 이렇게 열어주고 내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내가 상처받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놓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 인생 참 괜찮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안 그런 거야?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던 하나님, 미니멀을 보면 정말 나에게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장면으로 보면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마음에 들 때 뭐가 있겠어요? 내 목회할 때 꿈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워서 교회 서포트와 지원을 받으며 화려하게 개척한 거였는데 때로마다 진짜 개고생하면서 내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신문에 자주 나는지 막 미친 욕 엄청 달려. 우리 목사님 만나면 내가 모셨던 목사님들 만나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가 스물몇 살에 이렇게 예수를 깊이 만난 이후에 내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외면했건 상관없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왔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 건 상관없이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항상 서 계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건 또이또이에요. 개척해서 잘 된 거 감사해요. 근데 제 인생에 꼬인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 네 인생 너무 잘 풀린다고 할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또이또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전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이 정도로 아, 난 좋은 일이 많았어라고 하기엔 전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전 제 육신 아버지와 같이 아니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분이 지금 내가 느끼기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주지도 않지만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정말 가르쳐주셨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 그게 내 하나님 아버지. 난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앞길을 열어줘서 내 길을 탄탄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줘서 내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나랑 같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아버지라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십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셨고 나에게 무관심하셨고 나를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셨었나요? 은혜의 하늘이 정말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은 만지셨던 날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지 않았으면 다른 길로 갔을 텐데 그때 그래도 나를 가르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난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난 인생이 포기되는 것 같고 난 인생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걷게 하셨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전 좀 억울합니다. 전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해요.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요? 전 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몇 가지에 내가 눈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테네에서 일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회장에서 일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내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무엇이고 내 일곱 교회를 세워갈 때 만났던 하나님은 무엇이고 내 인생을 바꿨던 그 하나님은 무엇이고 내 오늘과 내 인생의 며칠에 내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 전체에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고아와 같은 마음에서 걸어나옵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윤슬이랑 본산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귀엽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정말 따라붙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섬깁니다. 저럴 때는요, 저 때는요, 애한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이 아이한테 많은 걸 요구해요. 하지만 저 때는 요구하지 않아요. 다 해줍니다. 그렇죠? 다 해줘요. 근데요,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안 그래요? 윤슬이 본사님께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이 있죠. 왜 부모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나? 왜 부모가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나?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의 사운드를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윤슬이가 낮에도. 왜 그래요? 부모가 마음이 모자라서 그래요? 관심이 더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다. 세 가지 결론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저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밤에 원하는 건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기억을 원합니다. 기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섭섭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떠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결정하십시오. 아직 그런 기억을 할 만한 꺼리들이 없으신 분들, 이제 믿음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분들, 믿음을 오래 영위해왔지만 내 안에 이런 기억이 없는, 사실 나는 그 실적인 믿음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다. 시작하는 자리. 여러분 오늘 밤에 그 기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단지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나에게 기대하시며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다고 저 목사가 저렇게 앞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으로 배웠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내가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로 선택한다고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의존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의존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떠한 능력, 돈,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되는 용기가 생기셨겠죠. 그래서 주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왜? 왜요? 의존할 다른 거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주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각에서 벗어나오시려면 내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왜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망설이십니까? 내가 신께 의존한다는 게 싫어서 그러십니까? 내가 의존하는 것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나의 인간이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건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의존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께 의존하기로 마음먹고 나간다면 함께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울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면 여기서 사역을 접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 꼭 죄를 지어서 꼭 수준이 안 낮아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길 자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스로 환경에서 배우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세상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그 초라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이 밤에 결정하신다면 주님께 이 밤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우리가 짧게 기도할 것이지만 이 기도 시간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다 모르시더라도 그냥 아는 만큼만 따라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라는 사건은 기억나는데 그때 그 마음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밤에 좀 회개합시다. 누가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께 인도하지 않은 모습도 보이나 분명히 주님께 나를 인도하셨던 모습도 내가 분명히 직면합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해서 있던 그 고백이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여러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그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시 내볼 필요 없으시잖아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께 죄송하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때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때문에 삐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께 삐지셨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께 화가 나셨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실망했습니다. 삐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삐졌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화가 났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진로의 문제 때문에, 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왠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주님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실망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그 얘기를 주님과 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실망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한 뜻은 무엇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계셨습니까?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것들을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께 섭섭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반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믿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주님과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것 때문에 주님이 믿기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만질 거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섭섭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이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5분에 10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기 전에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주님한테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와 오늘만 보셔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니까 아, 내 인생 참 평범하구나. 내 인생 그냥 그렇구나. 내 인생 그냥 별거 없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울도 이날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좀 잘 될 것 같았던 날도 있고 자신감 있었던 날들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이날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이 별거 없는 것처럼. 근데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 한마디를 듣고 1년 반을 달려갔습니다. 당장 내일 좋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음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반을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으신 분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별거 없어 보이는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소망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실 그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1년 반이라도 2년 반이라도 내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당장 내일은 아무것도 안 받을지라도 내가 붙잡고 달려가야 돼. 소망을 구하는 기도 함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약속하는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하고 또 약속합시다. 하나님 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주님을 의존하겠습니다. 내가 힘들 땐 주님께 잠깐 기댔다가 그때 고마운 사람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격려받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하며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밤에 주님께 약속드리오니 내 잊을 때도 있고 내 안에 사라질 때도 있을 것이나 내 마음 깊이 가운데 나중에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약속을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리며 고백하며 이 밤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교회가 더욱더 그런 거 아십니까? 남의 숨 교회는 특정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구도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힘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제가 보는 남의 숨 교회 투데이는 멋도 없으면서 교만합니다. 이 교회가 좋다고 할 만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주 주님께 찾아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께 의존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돈이 생겼는데 원래 있는 돈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겼는데 원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어떤 공간이 생겼는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교회가 생겼는데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는 더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목사가 세우면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존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세우니까.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곳의 교회는 없어집니다. 다 소비자면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 일정한 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원화되는 것처럼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성이 내면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교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중보하며 인간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텐데 짧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구성되는 교회의 멤버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저를 좋아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 우리가 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다운 목사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좀 더 말씀의 사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는 목사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영성이 사람들을 적시게 해달라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옷 입혀달라고 여러분들의 목사를 축복하시면서 중보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성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울면서 했던 기도는 우리가 쉽게 잊혀질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보를 새기지 않으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1초를 지난 건 2초를 지난 건 여러분들의 진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밤에 짧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아버지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짧게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미래를 말씀해 주실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정말 약속드렸던 것이 주님을 의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해했던 것 그 오해를 이제부터는 주님과 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 깊게 기억되길 소원합니다. 길가와 같이 흩어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깊게 새겨져서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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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이 씨앗이 내 영혼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5분 정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기도로 마지막에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의미도 모르고 주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아버지심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제가 믿고 느낍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수많은 잘못 속에 있을 때라도 한 번도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가르치셨다.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밤에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않기로 이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신데 제가 너무 자주 잊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지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분명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이 주님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가 계심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오해가 있으면 주님과 풀겠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고 세상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해 때문에 주님 앞에 입을 닫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는 양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해가 있으면 주님과 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빠 보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주셨던 그 모든 것을 제가 오해로 규정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테네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고해를 내가 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오해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생각하고 제 계획하는 어리석음에서 걸어나 이제 주님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간 어리석은 자가 다시 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아니 그러겠사오니 내 가운데 항상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내 마음껏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하오니 주여 이것이 가장 소중하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감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게 성령하고 하나님 이 밤에는 그것이 얼마나